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드온 사사를 다룹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한 절인데요.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먹을 게 없었어요. 심한지라 공격을 받아서 이 양식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심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오늘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의 출발 내용입니다. 사사기 중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등장은 사사기 전체에서의 어떤 분수령과 같습니다.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드온 앞까지, 지난주 드보라까지는 비교적 사사들의 긍정적인 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등장하면서부터 구원의 도구로 쓰인 긍정적인 면과 함께 사사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흠들을 함께 다 기록해냅니다. 그것이 기드온부터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다 보여준단 말입니다.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저는 사사기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기형적인 우리의 신앙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기형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거를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고쳐주시길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사기를 주셨구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양면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다녔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기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사사기를 접하면서 그 고침받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대한 우리의 태도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5장 마지막 절은 오늘 6장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드보라 사사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31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맨 마지막 구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40년간 평안이 있었다는 말이 끝나면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제가 좀 질문해 볼게요.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까? 7년 동안. 누구에게요? 미디안에게. 근데 저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당했다, 이런 똑같은 사이클의 반복이 지금 나오는데 이 1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랑 비슷하죠? 이 또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읽는데 이 또가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또를 계속 반복하나. 또가 사라져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예 진을 치고 먹을 것 뺏어가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파종할 때가 되잖아요. 씨앗을 심고 뭔가 파종하면 아예 결실을 못 맺도록 다 파헤쳐버려요. 그래서 이 기간은 두려움보다 먹을 게 없어서 궁핍한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디안 사람들을 표현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재 장막까지 치고 지를 치고 있으면서 공격을 해요. 먹을 것 뭐 소나기 다 가져가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을 특징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 떼처럼 많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각인되는 개념이 뭐냐면 미디안 사람은 헤아릴 수 없어 많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특징은 무수하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미디안 사람은 어떻다고요? 무지 많다. 사람이 정말 많다. 인해전수처럼. 그러니까 무지 많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이다. 이게 각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을 당하고 7년 동안 피해를 봤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사사기의 패턴 중에 하나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사사가 와야 되는데 기드온 사사에서는 사사가 먼저 안 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땅을 준 거죠.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얘의 지경에 이른 것은 10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과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버린 것 이것이 오늘 고통당하는 이유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 미디안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고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 흥미로워요.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관자놀이 말뚝박아 죽은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시스라. 네. 시스라인데 지난주에 드보라는 하솔왕 야빈의 공격을 받는데 그 야빈의 장군이 시스라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헤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헤벨과 야빈이 친해서 이 가나안 하솔이 다 멸망당했을 때 시스라가 도망간 집이 헤벨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엘이 우유까지 내어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시스라를 다 먹이고 잠이 든 사이에 때려 죽였다. 이 얘기가 지난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헤벨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거기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쪽 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6장으로 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는데 이 미디안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게 나중에 패함을 당하는데 망하죠. 그런데 이드로는 장인 이드로는 어디 출신 사람인가? 예, 출애굽기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을 쳤다. 자, 이드로 모세 장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도표로 다시 가보죠. 헤벨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미디안과 그의 후손입니다. 드보라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임받았는데 기드온 때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집단이 후손이 한 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 정치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왔다가 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설명을 하고 선지자의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12절, 13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다 같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큰 용사여.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해 보세요. 큰 용사여 한번 해보세요. 들으면서도 부담되죠? 그리고 말하면서도 웃기죠? 내 옆 사람 큰 용사가 아닌데. 그런데 기도는 자기를 용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닌 거 맞죠?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숙제를 가지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말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에게 대파되 오 나의 주여 무슨 제가 큰 용사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자기 해석이에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미디안한테 공격받는 일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여기 이르렀다 했는데 기도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여호와께서 버리셔서 우리가 팔린 겁니다.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민이 들죠. 감정을 따라가야 되나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 이때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다 같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반문하시는데 이 말은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I'm sending you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Sending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큰 용사는 아니어도 이건 맞아요? 집에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때 15절에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이제 이해가 될 만한 대답을 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장 약하고 단어를 택하는 거 보세요. The weakest, 그 다음에 the least, 가장 작은 자. 성경은 큰 용사의 이미지로 기드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소심한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기드온의 생각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큰 용사여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전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으시길 바라요. 네. 가지려니까 부담이 되시는 것도 알아요. 조금만 더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정체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드온도 고민했겠죠. 너무 소심하고 작고 약하게 여기는 자기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너무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용사로 부르는 것에는 그 근거가 기드온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근거는 기드온이 가진 힘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이유는 그가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큰 용사가 먼저지만요, 영어 성경은 The Lord is with you,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에 큰 용사요. 이게 히브리어 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용사 같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용사처럼 사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논산에서 군대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로 가야 되는데, 다 훈련이 끝났는데 제일 먼저 훈련병 전체를 놓고요 차출을 합니다. 선발을 해요. 제일 먼저 뽑는 게 뭐냐면 서울을 지키는 수도 방위사, 키가 크고 늘씬한 1m 72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을 쫙 뽑아갑니다. 그 수방사에서 저한테 관심 있겠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쫙 착출당하고, 거기서 물론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 공수부대. 공수부대는 키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단단해 보여야 돼요. 제외. 그 다음에 뭐 공부한 거, 학력 이런 것들 따지면서 한 팀을 불러요. 저는 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갔으니까 끌려갔어요 거기에. 그랬더니 검사까지 신체검사 다 하더니 보안대래요. 그러면서 보안대 안 할 사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군목 20년 하셨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보안부대. 두 번째 운전병 수송부 가면 안 된다. 나왔죠. 그리고 다 저는 나와서 안심하고 이제 6일특 야수교 이렇게 해서 기차 타고 논산에서 가는데 한강을 건너 춘천까지 간 거죠. 춘천에 갔더니 다 야수교,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거기 있는 병사들이 사람을 야수로 만든 학교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야 이거 그랬더니 이제 홍천까지 보내더라고요. 홍천의 11사단 앞에 거기에 트럭 운전병 부대로 보내서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우리들을 12주 동안 교육시켜서. 트럭 운전병. 트럭 운전병은 168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165 밑은 다리가 안 닿아요. 트럭. 그래서 보안대는 피했는데 수송부는 걸린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외부 조건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비결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을 용사로 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아요 우리? 그럼 용사예요. 그게 용사 조건이에요. 용사가 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이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건져내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를 요구해요. 그리고 잠깐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갖다 와서 바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리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단을 다 허물어버려라. 그래서 기드온은 대낮에 할 수 없으니까 밤에 몰래 가서 누가 있는지 모르게 우상을 다 허물어버리는데, 찍어서 버리는데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요.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 산당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이 시대의 신앙이 얼마나 혼합주의적이었는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산당 우상 다 쓰러져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냐. CCTV가 없는 때니까. 그래서 결국 이 밤에 왔다 간 놈은 기돈밖에 없다. 그래서 기돈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도 우상을 갖고 있었지만 맞고 보호해 줍니다. 사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미디안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쳐서 이제 기드온이 백성들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싸우러 가랄 때 이 전체 진을 모아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군이 모였는데 이 여기 가기까지도 기도는 망설여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양털 뭉치로 증거를 요구합니다. 주님께. 정말 우리가 싸워서 나가서 이길 것 같으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양털 뭉치를 딱 갖다 놓고 다 땅은 말랐는데 얘만 적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얘기를 순진하게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양털 뭉치가 졌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증거를 보여줬으면 가야 돼요. 근데 주님 화내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더. 얼마나 소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더 큰 기적을 요구해요. 이번에는 요 양털 뭉치만 이슬이 젖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땅은 다 젖고 얘만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큰 기적.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해 할 걸 부탁드리는 것은 기드온의 이 양털 증거 요구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도 이걸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전에 정해졌어요.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증거를 요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실 때 사돈집에 전화를 했는데 세 번째 베리 울리만 받으면 주님이 주신 거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 결혼하는데 전화 세 번째 받는 걸로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신앙을 이용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결정을 내는 것이 메인인 거죠. 예. 절대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주님들을 찾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nyway 이런 증거를 요구하고 받아요. 그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질문입니다. 미디안 사람을 특징지었던 단어가 있죠. 뭐죠? 무지무지 많았다. 하나님이 니네 왜 미디안 사람처럼 그래? 너무 많아.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자, 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그래서 안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니네가 많아서 이기면 니네가 구원했다고 니네 힘 자랑할 거 아니야.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만 명이 돌아갑니다. 만 명만 남아요. 2만 2천이 돌아가고. 주님이 또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만 명을 물 마시는 대로 데려갑니다. 자 질문입니다. 몇 명 남아요? 물 마시는 모양을 보고 300명을 선발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드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300명을 뭐라고 불러요? 예, 예? 300명 용사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300명은 정말 두려움도 이고 남은 사람이 맞아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될 사람이죠. 끝까지 남았으니까. 그런데 300명을 용사라고 부른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300명이 남아서 끝까지 정말 싸우려고 남은 사람을 우리는 박수쳐주고 중요하다고 인정해줘야 되지만 이것이 메인이 되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300명을 용사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는 안 듭니다. 나는 그 사람은 아니야.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 이 사람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에 넘겨주겠대요. 그래서 남은 백성 다 돌아가라. 300명 났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300명이 승리를 취하는데 행한 것은 없어요. 항아리 깨뜨린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뜨리려는 게 아니라 300명 용사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기드온의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있다가 세대가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딱 깨뜨리니 갑자기 불이 확 보이는 거죠. 밤중에 왼손에 횃불을 넣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기를 여호와 기드온이 가리라. 21절 각기 제자리에서 진영을 에워싸매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미디안들이 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300명을 항아리 깨뜨린 것밖에 없다니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7장 22절에 미디안 사람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인 겁니다. 여기에 주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주님이 커져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관심 가지려는 것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과 승리한 300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0명은 용사가 맞습니까? 우리는 이 300명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300명은 조건을 갖춘 300명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큰 300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300명은 여기 그냥 모인 300명입니다. 평범한 사람 300명입니다. 300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용사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냥. 이 300명의 용맹함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 용감한 모습을 강조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용감한 300명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미디안, 그 많은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과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라는 것입니다. 300명은 이길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우리 숫자를 늘리면 우리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힘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숫자가 적은데 이기면 주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성경은 300명을 한 번도 용사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300명이 적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을 자랑합니다. 숫자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숫자를 자랑하실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를 지어서 절대로 자기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3만 2천 명 중에 300명이 남았다.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1% 미만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자기를 스스로 용사라고 생각하는 300명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우리 같은 300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300명을 여기서 그냥 300명을 들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겠다는 겁니다. 기드온 300명 용서하면 여러분 절대 거기 안 들어가려는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300명을 그냥 불러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속할 겁니다. 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주제는 300명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주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질문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힘센 사람 300명 온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사람 300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앉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이건 맞습니까? 이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 300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용사 300명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선택받은 300명이 된 겁니다. 300명 용사를 못 들어간다고 자꾸 거리두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를 뽑은 300명이구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더 초우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선택받은 사람 더 초우순이라 쓰고 조선민족이라 읽는다. 성경이 말하려는 포인트는 더 초우순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수원공고를 졸업합니다. 아무 대학에서도 축구선수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뽑은, 박지성을 뽑은 감독은 명지대 김희태 감독인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다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수를 다 치웠어요. 축구선수를 다 뽑았어요. 명지대는 이미. 원래 박지성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감독이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학교에다 얘기합니다. 근데 축구선수는 티오가 꽉 차서 데려올 수 없는데 테니스 선수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감독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박지성이를 그 대학의 테니스 선수로 받아서 축구선수를 쓴 겁니다. 운동특기자로. 그리고 이 명지대학이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팀하고 축구시합을 합니다. 친선 경기를 해요. 그런데 허정무 감독이 보고 있는데 박지성이 공을 잡더니 70m를 드리블하면서 사람을 제치고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림픽 대표 선수로 발탁을 합니다. 그때부터 올림픽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은 사람이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감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 때문에 네덜란드 가서 뜁니다. 네덜란드하고 이탈리 AS 밀란하고 뛸 때 그 경기를 영국의 그 유나이티드 그 감독이 퍼거슨 감독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쟤는 공간 이해력이 너무 좋다. 그리고 자기네 팀으로 데려와서 스타를 만드는 겁니다. 박지성이는요 자기의 키, 몸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은 감독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 우리를 주님이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300명입니다. 이번 주에 용사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용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원 300명은 300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럼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300명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자랑하면 망치는 겁니다, 이놈들은. 횃불 깼는데 전쟁이 끝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가정으로 일터로 이번 주간에 다 보냄받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용사로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길 바라요. 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죽는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1등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숨 넘어갈 때까지. 근데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그 다음 The Sent라고 써야 돼요. 우리를. The Sent. 그리고 뭐라고 읽냐면 Missionary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는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마무리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승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기도는 타락을 시작합니다. 말로는 내가 너희를 안다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삶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이겼으니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 그 사람들 금고리를 갖고 있는데 다 갖고 와서 나한테 갖다 달라고. 나한테 돈 좀 많이 달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뭘 만드는지 아세요? 금으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8장 27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다 같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올무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가로막는 올무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올무는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성령이 임하여서 사사가 되었던,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성령이 그를 감쌌다는 표현이에요. 이에서 사사 역할을 했던 기도원이 금 붙들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표현해 줄 바울 서신이에요. 해드릴게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모습. 성경은 기드온의 슬픈 엔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연약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약한 자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이기도 하지만 내 멋대로 사는 순간 바로 넘어집니다. 꼬꾸라집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연약한 자를 잊지 마, 연약한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슈베르트가 작곡한 것 중에 이런 교향곡이 있죠. 두 악장밖에 못 썼어요. 두 악장을 써서 친구한테 줬는데 친구 가지고 잊어버려 있다가 이제 슈베르트는 죽고 이 두 악장만 남아있는 것을 The Unfinished Symphony라고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음악을 좋아해요. 많은 영화에도 인용이 됐고요. 만화 영화에도 그 음악이 나간 적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더 브로큰이라고 쓰고 내 삶은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읽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이제 되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1, 2년 지났는데 저희 어머님 물건을 못 버리는 걸 우리 교인들이 다 아실 텐데 저희 어머님 혼자 사실 때 냉장고가 두 개였어요. 그래서 결국 딸들이 다 처리해서 하나 남겼습니다. 이제 근데 늘 꽉 차 있어요. 혼자 사시는데. 냉동고 따로 있는데 냉동고도 꽉 차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한 7, 8년 전에 제가 갔는데 아파트에서 누가 버린 풍금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집에다가. 이 말하고 싶은 욕구, 아들의 욕구. 왜 가져오셨냐? 아, 쓸 수 있대, 어머님이 그러시다. 가슴이 아프죠. 연세가 많으신데 저런 거 갖고 올려달라고 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저 혼자 이제 어머님들 방문했는데 그 낡은 풍금으로 찬송가를 치고 계시는 거야.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 완전한 소리는 아니지만 그 오래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분이 옛날에 이북에서 어린 시절에 찬송 반주하던 그걸 하면서 찬송가를 하는데 제가 버리라고 그랬겠어요? 박수를 쳤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겠어요? 난 저걸 버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연주하는구나. 우리는 연약한 자인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쓰러질 수는 연약한 자인데 내가 찬송 부르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자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연약하지만 주님을 연주하는 도구는 되자고요. 이걸 저는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에 쓰임받지 말고 주님을 찬송하는 부족한 미완성 교향곡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큰 용사라는 단어는 부담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300명이 용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용사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도 어디를 다니든지 주님만을 높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보냄받은 자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거 잊지 말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부족한 악기일지라도 소리가 잘 안 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과 그런 악기 같은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으면 또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모습이 우리 모습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 300명 용사가 우리와 떨어진 용감한 힘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저도 주님 이번 주간 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주님 높이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둘러싸였던 기도원이 금으로 된 에봇 붙들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바라보며 그런 길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하사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악기를 할지라도 그 부족한 몸을 이끌고 연약한 정체성을 가지고도 주님을 연주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